오늘은 예레미야 맥잡기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이제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7장부터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9년 전쯤에 예레미야 전체를 한 40번에 걸쳐서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 이번엔 강해라고 하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맥잡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책을 두 번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뭐 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창세기 이런 부분들은 맥잡기를 이제 좀 했고 또 강해도 이제 40번에 걸쳐서 이제 했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몇 번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맥잡기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을 다 끝내고 그러고는 조금 좀 시간이 남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또 뭐 찬송과 교정 작업까지 해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바빠요.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쨌든 이 말씀 이제 준비하고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과천 의왕 지역에 사시는 우리 형제님이 또 나오시고 오늘 처음으로 또 동탄에서 우리 형제님이 이제 나오시고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게 된다는 거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제 제가 13년, 뒤에 14년째 이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같은 목사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이런 그 설교나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목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또 뭐 줄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더 좀 잘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요새는 그렇게 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동일한 어떤 감정, 참 신선하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목사와 함께 같이 말씀도 이렇게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제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시대가 급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으로 아주 귀중한 그런 왕을 줬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그때 그 요시아 왕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론 이 세 개의 제국들이 서로 온 세상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통에 특별히 이제 바빌론과 이런 전투를 위해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요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곧바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폐위를 시키고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꿉니다. 결국 무깃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젊은 나이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39세에 간 것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왕이 어느 면에서 이제 급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다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타격이 돼서 다시는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죽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는 3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31년 동안 이 나라를 우상을 다 척결하고 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11년 전 통치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문화세 당시로 이제 돌려놓는 그런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그런데 그 유일하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 백성이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니 그모스니 아스다로시니 하는 정말 이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목석에 불과한 그와 같은 그 신들, 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그 신들이 좋다고 거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백성들 가운데서 매일같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나쁘다는 거를 매일같이 들어요. 율법을 통해서 매일같이 듣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는 우상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부르셔서 위선을 보이는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고 경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세 번째 시간의 그 제목은 유다 백성의 치명적인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들의 잘못된 예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대언자들, 또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확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이제 3절에는 유다 백성이 범하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관행이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7장 가서 보니까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성전 뜰로 들어가는 그런 그 문 앞에 서서 내가 주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뒤 이런 그 정황으로 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예요. 자, 많이 모이는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들은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1년에 적어도 세 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한 때에는 뭐 자그만치 50만 100만의 이와 같은 그 남자들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때에 예레미야를 보내셨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언가 희생예물을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거의 없습니다. 50만 100만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은 열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소수의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한 문에 서서 백성에게 네 가지 이제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이렇게 희생매물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내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가 드린 그 예배가 실제로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계속해서 연거푸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이 자꾸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 보기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죄를 졌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너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하고 9절 가서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명령 중에 여기 가서 보면 이미 5개 이상을 지금 죄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그게 10가지로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약이 돼 있는 것 가운데 적어도 5개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범하면서도 그러고 꾸준히 희생예물을 가지고 성전 앞에 오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명절이 되면 여기 나한테 와야 된다고 하니까 먼 길을 다 떠나갖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보기엔 다 이렇게 뭔가 희생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7장 6절하고 이제 9절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대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유다 땅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만 있으면 절대로 외국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여기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희를 공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다.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런 그 예배당들 이런 거 지우면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치장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와 같은 돈을 어느 면에서 이게 갈취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생에 한 번 뭔가 이게, 여러분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강당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오디토리움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템플이라고 부른 날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성전을 지어야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을 그렇게 속였고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래도 그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만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다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집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아무리 성전이라 그래서 이걸 치장을 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헛된 것을 믿는 거, 이게 미신 아닙니까? 미신. 이런 미신을 버리라고 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말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강도짓 하는 거를 작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이면, 이 거룩한 집에 모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여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 집을 털고 어떻게 저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강도짓을 모의하는 이런 장소로 지금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대언자도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이미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면서 백성이 죄를 지어도 좋다고 죄 짓는 것을 조장하는 이런 목회자, 우린 뭐 리더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양측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저게 정말 성경에 맞는가 그런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십일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죠. 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만사가 오케이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백성이 회개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형벌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교도 국가를 이렇게 데려다가 완전히 그 유다를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닥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신명기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유다 백성이 놓친 게 있는데 신명기 11장 가서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100% 축복만 있다는 거예요. 100% 축복만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놨다.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런 그 이방 잡신들을 쫓아가면 그럼 너희에게 저주가 닥친다고 분명하게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다음에 12절 거기 가서 보면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이곳에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기상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고 그 당시에 그 당시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회중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근데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했는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갖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경에 가서는 뭐라고 돼 있냐?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이런 일들을 이제 향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로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던 이런 장소니까 하나님 거기를 황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 한번 실로에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던 거 거기에 뭐가 있나 지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냥 다 버려진 채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이 조만간 초토화가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초토화가 될 거다. 또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아시는 것처럼 예, 요 전에 므낫세가 있었고 그 전에 예, 히스기야가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당시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절을 당해서 그들이 다 포로로 쫓겨가는 그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보고도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백성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도 이제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세 번 이상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7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11장 4절 14장 11절 여기도 가서 보면 그러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롯을 기억을 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했던 것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악한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악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언자에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국가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국가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국가의 붕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여기 가서 보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신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렇죠. 속으로는 이와 같은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 때부터.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하늘의 여왕이 Queen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마리아의 공식 타이틀이 Queen of Heaven이에요. Queen of Heaven.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성당이 많잖아요. 커다란 그런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Queen of Heaven 이렇게 마리아 이렇게 이제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 섬기고 여신 섬기고 하는 일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어디에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다는 게 이렇게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니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집에서는 딴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6절에는 그들의 희생 예물이 그들에게 사실은 유익을 주지 못할 거다.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는데 사실 이 바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그래도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21절에서 2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아 하나님이 희생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22절 같은데 내가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아니 그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가 강조해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희생 예물을 드린 걸 통해서 그 예표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오게 될 그와 같은 어린 양 이걸 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예표를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드리고 뭐 하면 드리고 겉으로 보기엔 다 하는데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희생물만 드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약 시대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이 많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고 하는 내용이죠. 호세아, 미가 등 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바치는 희생물에 내가 아주 지쳤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서 산더미처럼 이걸 뭐 쌓아놓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전 뜰만 밟으러 오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 그대로 선정된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백성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이스라엘을 초청을 했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초청을 했잖아. 그렇죠.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는 결혼한 부부의 이와 같은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맞아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두고 밖에 나가서 간음을 벌이는 그런 일이 수백 년 동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보냈다고 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이제 가서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 일찍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렇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7장 27절에서 이제 8장 3절에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이렇게 교정을 해도 이것이 그들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2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31절 그다음에 32절에 가면 도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도벳. 그렇죠? 도벳은 원래 이게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fireplace라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있는 곳.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이 성벽 밑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거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33절에도 가서 보면 거기는 항상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불이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여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게헨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게헨나 지옥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를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냐? 여기다 불을 피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그 안에다 갖다 집어 던져갖고 자식들이 그 불 사이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자식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이런 악행을 이 도벳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범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왕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왕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제 생기게 되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 도벳을 어떻게 오염을 시켜서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금식으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게헨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불이 타는 이런 지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일이 발생했냐. 또다시 사람들이 거기다 가서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행을 범하면서 우상숭배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세요.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되면 그럼 이 도벳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는 공동묘지가 된다. 근데 공동묘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갖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게 되는 이러한 그 장소가 될 거다. 이게 7장 32절, 그 다음에 8장 2절.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쳐서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바빌론 이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4절에서부터 22절에는 유다 백성이 범한 어느 면에서 두 번째 죄악인데 거짓 대언자들을 용납을 한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 자, 백성이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느나 우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아니다 얘기하고 과거에 실로에 있던 그 회중의 성막 그게 다 지금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부숴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한 다음에 거짓 대언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백성이 돌아서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이 여기 이제 쭉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백성이 돌아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일이다. 몇 가지 비유를 써서 이제 그 4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요새 이제 손자가 와 있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사람이면 넘어지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집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진다. 이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심정이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6절 끝에 가면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선다. 말이 전쟁에 나가면은 그러면 앞에 위험이 놓여있고 창과 뭐가 다 놓여있어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이런 사람들처럼 앞에 위험이 저렇게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그런 방식으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사용해서 참으로 하늘의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철새들이 다 오고 가는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오고 가잖아요. 새들도. 근데 어떻게 내 백성은 이 모든 걸 이렇게 보면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 이거 자체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하지도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말 같은 짐승. 그렇죠? 날짐승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이제 12절에는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거부하는 거는 속임수 때문에 이제 생긴 거다. 속임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8장 9절에 심지어 지혜롭다고 참 저 사람 머리가 좋아. 참 현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절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자랑도 하고 또 뭘 자랑하냐. 주의 법. 우리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또 율법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8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법,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킹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린 킹덤 성경,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서구사회에서는 특별히 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1위는 어쨌든 성경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서구 사회니 우리나라니 가서 보시면 모든 사회가 다 망하는 쪽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이걸 사갖고 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성경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 근래 제가 성경 출간을 위해서 파주 출판단지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성경을 제작을 잘한다고 이래갖고 고급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고급 성경. 제가 이제 미국 서점에 가고 그러면 거기에 성경이 많이 있는데 거기 고급 성경 보통 뭐 100불 한 권에 120불 가죽으로 만든 그런 좋은 성경도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근데 가서 거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미국에서 봤던 그런 성경들이 거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만들어진 그 회사의 직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죠. 저 위에 사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밑에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성경 비즈니스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유다 땅에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겐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그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 때문이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은 삶이 형편이 없습니다. 말로는 번지르르하게만 하나님 뭐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삶이 형편이 없어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요. 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지금식을 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산에 이제 다녀왔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형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킹잼 성경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좋은 그런 말씀이 먼저 내게 유익을 주고 내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주는 처방이 뭐예요?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짓 대언자들은 왜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쫓아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백성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이런 사람들 쫓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언자 예레미야가 거짓 대언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거짓 의사다. 6장 14절에 이런 사람들은 헛된 바람이다. 5장 13절 껍데기를 가져다 주는 자들이다. 23장 28절 또 2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기적인 목자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걸 만족시키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만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보낸 적이 없으니 그 어떻게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리더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리더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사회가 살 수 있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신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들의 그 영원한 그런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망했느냐?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악한 제사장들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쁜 이와 같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와 똑같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백성이 내게 돌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이 닥친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13절에서 이제 22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심판이 뭐냐?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망한다는 거. 그 당시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갖고 바빌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간다. 이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는 예레미야나 그 예레미야를 따라다니 그 몇 사람 제외하고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예, 이 과일 심어놓은 이런 모든 포도원이니 올리브원 이런 밭들이 다 망가지고, 16절에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 19절에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쓸개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8장 14절, 9절, 15절에 나오고, 결국 그 일이 생기면 지진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지 않은데, 예, 이스라엘은 가끔씩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지진이 생겨요. 여기 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진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진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독사의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너희 가운데 내 심판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백성이 듣질 않아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이 듣지 않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백 번, 뭐 천 번 전에도 안 들으면 나중에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참 저렇게 해서 심판을 당해도 고소하다. 그렇죠? 예,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21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아픔 이런 걸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자기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2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여기 유다가 있고 그러면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이 길르앗 땅인데 이 길르앗 땅에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소 이런 거 목축업이 잘 됐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유명했냐 하면은 이런 그런 기름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그 유향 어떤 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길르앗의 그런 어떤 향품 유향 같은 거 이제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들을 고칠 만한 그와 같은 약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는 유다 백성의 잘못된 이제 확신이 이제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렇게 불러갖고 아브라함의 씨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모르겠어 한 200개 정도 민족이 있을까요? 이렇게 민족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선민인데 선민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다 유일하게 우리하고만 맺었다 이걸 믿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의식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믿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믿음과 회개는 이교도 드랭이 필요해도 우리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냥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저 이교도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지 우린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곧바로 4장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던 그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거, 나는 선민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선민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죄를 져도 된다, 안 된다는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9장 1절에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 장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바빌론이 이제 침공에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 내다보고 그리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백성을 위해 지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8절, 13장 17절, 14장 17절 이런 데 가면은 예레미야 대언자가 우는 그런 그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의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는 겁니다. 예, 우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참 어렸을 때 우리 사는 게 어렵고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모든 게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이런 가운데 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물질이 증가하고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절실히 많이 느껴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 동성애니 낙태니 또 이번에 뭐 차별금지법 해갖고 지금 입법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그쪽으로만 그냥 치닫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누구 성도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똑같이 다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런 그 우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는,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시대 교회는 우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다 성도들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만을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현시대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고, 그렇죠? 연예인이라고 그러고, 코미디언이라고 그러고, 뭐 가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 귀 즐겁게 해준 사람 다 이렇게 간증한다, 이렇게 해서 데려다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걸 보고 정말 애통하며 우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땅에서 가장 희귀한 게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가 가장 희귀한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거짓말을 하니까. 바로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르기까지 몽땅에 담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로 아주 완전히 다 뒤덮였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왜 사회가 무너지냐? 거짓 대언자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떤 거짓을 가르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유일한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도 어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면 더욱더 거기에 부응해서 어떻게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그게 올바른 거지,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게 죄 짓는 면허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예레미야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언약 백성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7절에서 이제 16절에 선민이라고 해서 심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아무리 내가 언약을 맺었어도 이런 극도의 죄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내가 징벌할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어떤 주인이 있는데 종에게 많은 걸 맡기면 어떻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적게 맡기면 적은 걸 요구하고 많은 걸 맡기면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백성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도 더 크다는 겁니다. 심판도 더 크다. 9장 7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겠다. 용광로같이 뜨거운 것과 같은 시련이 그들에게 이제 닥친다는 거죠. 도시가 파괴되고 짐승의 거처가 되며 그 다음에 밭들도 황폐해진다고 10절에서 11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을 깨달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주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그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고 광야같이 불타서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지 밝히 알릴 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와야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이제 26절에는 선민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서 2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이 탐구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교육. 교육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권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재물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자랑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 백성이 학식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정치 권세를 크게 가지고 있는 거, 뭐 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시기로 가면 GNP가 높은 거 이런 거, 난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거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 이거를 자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땅에서 인자함을 베풀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고 그렇죠? 이런 거를 집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옆에 있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20대, 30대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 30대가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자동차 노조에서 60세까지 돼 있는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임금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65세까지 가면 1억 5천이 되는데 1억 5천이면 젊은 사람 3명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젊은이들이 살 수 없도록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다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거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인자함을 베풀 줄 알고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국가가 유지가 되는데 유다 땅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고 부한 사람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너그럽게, 정말 인자하게 많이 베풀어야만 이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특히 어디에서 해야 되냐?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심지어 사람들의 사체가 배설물같이 빈 들판에 떨어지며 수확하는 자 뒤에 한 움큼씩 떨어지듯 떨어지되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않냐. 엄청난 규모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제 닥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똑같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정말 압제받는 자들,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베풀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지금 중요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주가 말하노라. 25절에 날들이 이르니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며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 지금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언약 백성이다. 표징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할례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나 할례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같이 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어떤 그 표시 이렇게 해서 할례 이제 해 놓은 거는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피에만 그게 있는 거지 마음속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뭐 주의 만찬을 향한다, 십일조를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 교회에 내가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렇죠?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장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0장에는 거짓 신들과 참 하나님에 대한 비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너무나 멋있는 그런 신들을 많이 봤어요. 그 신들의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황소를 본 거예요.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 섬기는 걸 본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근데 광야 생활 시작이 되자마자 뭘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금송아지 이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번쩍번쩍 빛나고 하니까 그걸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6절에는 예레미야가 우상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든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저 1월 성신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의 뭐 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끔 거기 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일식 드러나고 월식 드러나고 뭐가 지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신이라고 그러고 섬겨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교도든 그런데 놀라지만 너희는 그런데 놀랄 필요가 없다. 저 숨도 없고 생명체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우상숭배를 멀리 하라고 이미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에 모세가 그런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그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10장 5절에 이교들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들. 여러분 마리아 상이니 불상이니 이제 한번 가서 보세요. 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거에 가서 이걸 빈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 말씀으로 무에서 유, 전 세상 우주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런 일월 성신이나 목석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상의 예, 무언가를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식을 추구하고 교회 같으면 교회 직분을 추구하고 또 미국 가서 뭐 예,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놀고 그런 거 이제 좋아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으로 그것이 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러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헛된 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빠져들면 정말 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기사를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스스로 탐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22절에서 대언자는 앞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규모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도 대언자 예레미야가 백성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1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바로 잡으시되, 여기 나와 있는 23절, 24절, 25절 같은 데는 대언자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언자가 자기를, 백성을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로 잡으시되, 뭐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뭐, ALM야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로 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뭘 얘기하는 거냐.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주를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가족들 위해 주의 경로를 부으소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데려다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26장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생겨요? 붙잡혀 갖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걸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돌이켜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그건 누가 그래요? 특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백성을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세요. 그렇죠? 예,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놋 성벽이 돼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적용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레미야를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7장, 8장, 9장, 10장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대한민국 상황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였냐. 이걸 보고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다수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아예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투영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2500년에 주어진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가.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선포한 것처럼 목사와 교회들이 회개해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래? 나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위기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외치다가 지금 예레미야 잡혀서 지금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